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조금 색다른 시리즈입니다.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쇠를 잊어버린 적이 있으면 이 시리즈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열쇠를 분실한 사람이 몇 명 있으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잘못 놓았는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쇠를 잃은 후 검색이 시작됩니다. 주위를 사냥하고 파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디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한 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찾았을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열쇠가 어떻게 그곳에 갔을까? 또는 나는 열쇠를 거기에서 찾을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찾을 수 있었다면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선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을 때, 평화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을 때, 목적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가졌던 곳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기쁨, 평화 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색했고 그리고 우리는 찾아보고 우리는 투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내가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와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목적에 관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끝날 때가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쁨이나 평화나 목적을 잃었다면 여러분의 생각 밖에서 그것을 곧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시면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이한 책이고 특이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음 특이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은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어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사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스러운 일에다 억혐해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이 모두가 헛되어 바람이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계속해서 전도서 2장 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것이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날아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가지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이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도 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치워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목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자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나은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테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기억해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더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운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뿐이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이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목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 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시리즈로 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우울함의 한가운데 어딘가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종류의 지혜는 우리 대부분이 갈망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약한 방향 감각을 상실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무의미한 meaningless입니다. 여기 작가 선생님은 숨을 들이실 때마다 너무 무의미하다고 말을 던집니다. 무의미, 무의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의미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헤발이라는 단어는 증기, 안내, 숨결을 뜻합니다. 따라서 헤발은 증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라가 증기되고 주택이 증기되고 재산이 증기되고 우리의 은퇴가 증기되고 자동차가 증기되고 보트가 증기되고 지혜, 이해, 지식, 교육 모두 다 증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 몸조차 증기됩니다. 우리 삶이 그 자체가 증기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 많이 볼수록 이것에 더 많이 기울일수록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여기 작가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에 따르면 모든 것이 증기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아래, 하늘 아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를 가르칩니다. 아들 아래, 모든 날, 평생, 창조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우리가 수집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창조된 영역은 우리가 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창조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도착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작가 선생님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가르치는 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잠언과 같은 지혜의 가르침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른 아이디어 또는 방식을 대조합니다. 정반대 등으로 정결합니다. 우리에게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일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자는 이 결과를 얻고 어리석은 자는 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지혜 문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은 지혜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옳은 일을 하면 결국 올바른 장소에 착륙할 것이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면 결국 어리석은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범주가 아니며 경로를 선택하면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 B를 선택하면 결과의 B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규칙에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보통 지혜, 보통 생각하는 지혜 문학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을 견져받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속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삶의 두 가지 간단한 범주 개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규칙과 상황에 따라 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십시오. 이 작가 선생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규칙에 따라 살았지만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작가는 현명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운명이 모두 사람에게 덮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지적으로 더 밝고 거리에 있는 그 멍청이는 당신께 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중간 어딘가에 우리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흑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파수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작가 선생님은 우리가 다르게 보고 생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을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했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면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고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소 2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신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그는 문장에 또 다른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사했을 때라고 합니다.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짓고 이것저것 다 가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을 조사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 작가 선생님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자기 성찰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샀고 구축했고 모양을 만들었고 내가 해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었고 하루 어쩌면 이틀 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선수였습니다. 우리 회의 순위가 나와 수중센터에서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습에 들어갔고 나는 종이를 보았고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제 1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분 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연습을 위해 수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앞뒤로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지고 싶은 차를 산 후에, 아마도 어떤 관계를 얻은 후에, 아마도 어떤 집을 산 후에, 이것이 이 선생님께서 찾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영역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달성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향하는 것으로 머리를 기울입니다. 여기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작가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는 창조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신에게는 증기, 해벌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증기가 있습니다. 주택, 포도원, 양떼, 자동차, 돈. 이 모든 것들은 생산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의, 작가 선생님의 말 끝에 신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다는 아주 흐미한 인식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창조된 영역으로 침입하고 확장하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몇 장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되는 사람들의 사진 3장이 있습니다. 하나 차례로 각각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방금 구출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걱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없는 동안 누군가 잔디를 깎았는가? 아니면 내 401k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가?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지 궁금한가? 아니요. 그들은 한 가지 간단한 일에 압도되었습니다. 삶은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청구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지각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즐겼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증기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증기 관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누군가를 원하고 그들의 증기를 재정렬하려고 종교에 옵니다. 나는 더 나은 직업을 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차를 원합니다. 나는 더 나은 결혼을 원합니다. 나는 더 살기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럼 증기를 적정한 증기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다음 어떻게 우리가 평화, 고요함, 기쁨의 다른 장소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 오신 것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초대하고 보여주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본다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괴로울 것입니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면 우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도착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우리는 충돌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또는 우리는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또는 암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가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구하라라는 말에 완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징계되지 않는 것도 없고 징계되는 것도 얻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고 직관적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수준의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 이 호흡이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승격만큼 가깝습니다.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 평화, 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징계에서 발견되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되지 않는 것에서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징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달성하고 노력하고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 돈 문제, 힘들게 하는 관계 문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싶은 욕망,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기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